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그 뒤에 프린트물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새로 오신 분 있으니까 한번 민영자매 친구분이신 거죠? 아, 맞나? 예, 그런 거죠? 아,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예. 아, 예. 그래서 기초 지금 저희가 성경공부 지금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성령 침례까지 끝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칭의와 이제 전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칭의와 전가 사실 이 이제 칭의라는 그 단어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딱딱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아니 뭐 이렇게 뭐칭 굳이 뭐 이렇게 칭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꼭그 어떤 교리를 설명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이 칭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정말 이것이 참 굉장히 타당하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참 사랑이 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이제 교제하시는 일을 더 이상 교제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시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이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 율법이 뭐냐 보면 이제 뭐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너에게 줄 테니까, 율법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나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봤을 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뭐 간혹가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한 100개 지키다가 하나 딱 잘못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결국은 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느냐? 사람의 방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이제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제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과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인간이 죄인으로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이러한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물로 주시기를 이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고 사람이 정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방법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 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칭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용서해 주고 또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칭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이제 내라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자신을 위하여 너희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너희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 간주하여서 죄와 형벌로부터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죄가 없고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칭의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이 주변에 이제 단어들을 보면 칭의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칭의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칭의의 반대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정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신명기 2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운 것과 이 정죄가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보니까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의로운 것 그리고 정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모든 형벌과 진노는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은 죄를 졌어, 당신은 죄가 남았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인데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보면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부활과 이제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악인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죄의 부활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죄가 영원토록 정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받게 해서 부활하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칭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칭의, 칭의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칭의,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누구라도 우리를 죄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칭의와 이 용서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 그러나 이 칭의라는 단어는 아마 세상 쪽에서는 아마 이제 찾을 수 없는 예, 이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한 이 칭의는 이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칭의와 용서는 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용서라는 것, 이 용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예, 사해주는 것. 예, 아, 내가 너 잘못한 거 그냥 다 잊어줄게. 예, 그냥 용서해줄게. 예, 그냥 그 죄를 예, 면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 용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예, 그래 내가 너 그냥 다 용서해줄게.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이 찜찜하던 게 다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예, 죄에 대해서. 예,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것, 여기까지가 끝인 것이에요. 예, 그러나 칭의는 다릅니다. 칭의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예,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에서 끝나지만 죄에 대한 용서에서 끝나지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예,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죄만 용서받은 것이지 앞으로도 여전히 죄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칭의는 다릅니다. 예, 칭의는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죄에 대한 용서, 예, 정죄함이 없다. 뭐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 칭의는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냥 만약에 용서만 받았다면 우리가 죄만 용서받았다면 우린 또 죄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또 그냥 살면서 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완전히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예,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느냐? 예.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토록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예. 사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토록 의롭다? 아, 이거는 사실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졌냐? 바로 예,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우리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칭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단순히 용서하고 다릅니다. 칭의는 이 정가라는 그 칭의와 정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의 죄가 이 아담의 죄는 이 인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왜 죽냐?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예, 왜냐하면 아담의 그 이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칭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전가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칭의에는 이 전가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가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가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것에 책임을 지거나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전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계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고요. 전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밥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김덕희 형제가 와서 김덕희 형제님이 와서 아 제가 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낼 거를 누가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또 주인한테 가서 돈 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받습니까? 안 받죠. 다 이미 지불됐으니까. 예. 이것이 전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더 이상 이제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칭의는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또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값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값이 뭐냐면 피값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당연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 죄 용서함 받았어요 이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의롭다 칭함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 용서 받으면 되지 뭘 또 뭘 의롭다고 또 칭하고 또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 용서만 받는 거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전에 말씀에서 막 선포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의롭다 칭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면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러한 그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예수님을 통한 의에 대해서 믿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믿는다고 우리가 죄 용서만 받고 의로움까지 영원토록 된다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의 어떤 지성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는 이거를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대가가? 그냥이야? 공짜야?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의롭게 해 주신 이 사실은요. 사실은 이것은 값을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는 어떠한 대가로 어떠한 값을 치러서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떤 대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준다? 그것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줄 때 내가 이거를 정말 평생을 내 보화로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내가 이거 너무 아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 이걸 선물로 줄게. 근데 친구가 야 얼마면 돼? 여러분 돈 받고 주겠어요? 야 됐다. 됐어.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있을게. 내게 있어서는 이건 생명과도 같은 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얼마면 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희생당하신 그 희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이 하나님 전가해 주신 칭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도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또 안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입히시는 것.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8절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것이 이제 이 칭의와 또 전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사용한 이 단어가 여기 이제 영어를 보면 여기에 이제 세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서 영어의 카운트하고 이제 이 영어의 레컨하고 임퓨트 이 세 단어가 로마서 4장 22절에 나오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을 때 요 관련된 이 세 단어가 바울이 사용했던 이 단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세 단어가 카운트라는 단어와 레컨이라는 단어하고 임퓨트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의 뜻은 비록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와 전과의 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었느니라.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칭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행하다가 좀 잘 못하면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행할 때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영원토록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언하신 것.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의를 소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의로움이 정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